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앞서서 시내 산 언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증거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언약법을 주셨음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장들이 바로 이 장들입니다. 오늘 본장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사항들이 기록되고 있고 16절부터 25절까지 실제적으로 시내산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고 홍해바다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후에 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를 르비딤에서 마심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드디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이후로 지속되어 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식으로 공인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족장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만 언약이 증거되었다라면 이어졌다라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총에 위배되는 듯한 규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면 원래 조건과 어떤 자격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데 조건을 요구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출애굽한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한 다음에 전적인 구원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백성들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반응하며 자발적인 순종과 응답을 드려야 하는지가 이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1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장막을 치고 이곳은 바로 시내 산 앞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모세를 공식적인 언약의 중재자로 삼으시면서 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의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인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 즉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된 것, 하나님과 이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된 것은 그들이 민족들 중에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장점과 탁월함 때문에 그들이 선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처럼 또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으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특정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5절과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흥미로운 대목이 기록되고 있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신의 산 언약의 본질적인 특성이 두 가지 등장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조건적인 언약이며 쌍방이 맺고 있는 쌍무적인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언약은 쌍방관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가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는 것이죠.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고 이를 어길 시에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이들은 대단히 부족하고 유한하며 무능력한 대상들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동등한 지위의 두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언약에 대한 전적인 보증과 책임 역시 하나님이 다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스라엘은 이 언약에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최소한의 조건에 동의한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조건에 비해서 주어진 혜택과 결과가 정말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대박의 그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나를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 것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동의를 표현했던 것이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수한 임재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면서 그 임재를 위해서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며 또 셋째 날을 기다리면서 주위 경계를 정하고 삼가 아무도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산에 오를 시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육체적인 욕망에 탐닉되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헌신의 마음을 잃어버릴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길에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세 가지의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도력을 확립시켜주고 계시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리더라면 이제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쌍방의 이 관계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 조치는 언약 체결을 위해서 그들이 제의적으로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16절부터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며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것을 보면서 다 떨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을 때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면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상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얼마나 기대하며 설레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시내산에는 온통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올랐고 나팔 소리가 온 산을 덮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현현의 모습은 인간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차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가 자연계의 격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감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현실의 틀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러한 현실적인 여러 상징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나팔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져 있던 것이죠. 20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을 물리치라. 여호와를 버리고 올라와서 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제 백성들이 산으로도 올라오지 않고 이제 성결하게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보고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서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권면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생각만 해도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장엄하고 또 광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목도하게 된다면 얼마나 바라고 소원하며 또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단지 눈앞에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동일한 조건인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하지도 온전하게 깨닫지도 못할 임재입니다. 또 느끼지도 못할 임재입니다. 이 거룩한 영광의 임재, 이것을 우리가 평생 바라고 소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이 성도의 최고의 특권과 영광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 수련회 가운데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또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사함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즉시로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잠시 이 땅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여정은 당연히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하였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그날을 기다리며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